예배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처음 뵙는 분들도 좀 많으신 것 같고 진짜 오랜만에 뵙는 우리 장기 결석자들도 꽤 되시고 결혼하면서 저한테 잘 나오겠다 약속했지만 잘 못 나오시다가 나오신 분도 계셔서 깜짝 놀랐고 너무 반갑다는 인사를 꼭 드리고 싶고요. 아까 2부 예배 시작할 때 최주민 목사님이 찬양을 하시는데 행복이라는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도 행복을 이야기하고 교회도 행복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최 목사님이 어떤 멘트를 하셨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행복은 세상의 것이 절대로 줄 수 없는 행복이라는 그런 멘트를 하면서 이부 성도들과는 그런 인사를 했어요. 당신은 정말 행복한 분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주는 행복과는 좀 달라요. 다시 한번 좀 인사해볼까요? 당신은 정말 행복한 분이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 뒤에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행복한 분이십니다. 네. 제가 아까 2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디에 가서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마다 제가 지난번 특별새벽기도에도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두세 군데 가서 설교를 했는데 그 교회 앞에 오프닝을 열면서 제가 이제 새로운 목사니까 우리 교회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종암동에 관한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종암동의 역사에 관한 그런 소개 그리고 우리 종암제일교회는 뭐 60여 년의 역사이기 때문에 또 우리 전임 목사님이셨던 우리 원로 목사님에 대한 소소한 자랑 뭐 이런 거를 좀 엮어가지고 제가 항상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마다 어떤 소개를 드리냐면 우리 종암제일교회는 너무너무 착한 교회다. 이런 소개를 늘 합니다. 최고의 자랑거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착하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너무 착하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이제 8년 전 횟수로 제가 벌써 8년 됐어요. 좀 있으면 10년 차입니다. 저도 8년 차고 만 7년이 돼가는데 40대 중반에 왔으니 초중반에 왔으니 얼마나 우리 어르신들이 보기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지금도 사실은 아직은 이제 나 이제 갓 50 넘겼는데요.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점들이 많겠어요. 그냥 가만히 제가 8년 차 들어서 이 온가족데이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야, 난 사랑 많이 받았구나. 사랑을 정말 많이 받았고 성도님들이 많이 인내해 주시고 참아주시고 그려려니 해주시고 알아도 모른 척 몰라도 아는 척 해주셔서 내가 사랑받고 온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난번 특별새벽기도에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는데 교회 자랑했어요. 뭐 다른 자랑이 아니라 교회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 우리가 뭐 삐까번쩍한 건물을 올리겠습니까? 아니면 뭐 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뭐 예수님 당연히 사랑하는 거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너무 착한 성도님들이 모여있는 교회고 우리 당회 장로님들도 저를 든든히 뒤에서 밀어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게 너무 요즘 들어서 저에게는 굉장히 감격적으로 다가와서 부족해도 제가 7년, 8년이 올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이해와 배려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우리 교회 자랑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착한 교회입니다. 아주 좋으실 거고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엄마가 너 이번에 안 오면 내 장례식 오지 마 그래가지고 그런 엄마 아빠 계셔가지고 억지로 끌려오신 분들 아니면 너 내 친구들 이제부터 졸교에 안 오면 뭐 이래서 오신 분들 계실지 어떤 이유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기왕 오신 김에 남아있는 저와의 시간은 이제 한 25분 30분밖에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한 30분 동안 여러분들에게 어디서도 듣지 못할 가장 중요한 이야기 제가 목사가 된 이유요? 지구상에 있는 60억, 70억 인구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모든 인류가 반드시 들어야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 한 가지를 꼭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네 가지의 영적인 원리, 흔히 사형리라고 말하는 네 가지의 원리를 꼭지점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오늘 우리의 최고의 영광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선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받아들여지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행복이 있게 되어지고 영생의 소망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우리의 인생을 좀 올려줘 보실까요? 구절을 우리의 인생을 풀과 꽃에 비유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 우리나라의 정서로 보면은 조금 이해가 되질 않아요. 우리는 꽃이 주로 봄에 펴서 가을에 집니다. 그래서 꽃을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성경이 쓰여졌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아마 기사를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갑자기 중동 지역에 그 사막에 비가 오면요, 갑자기 하루 만에 풀이 사람의 키만큼 자라 올라갑니다. 굉장히 아름다워 보여요. 그리고 갑자기 막 꽃이 막 만개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그 다음날이 돼서 40도의 장렬하는 태양 밑에서 그 풀과 꽃은 하루나 이틀이 지나면 금세 말라버립니다. 그것을 보고는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의 인생을 풀과도 같다, 꽃과도 같다고 표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하루살이와도 같고 너무나도 한계가 많은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렇게 표현해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풀과 꽃과도 같아요. 근데 풀이나 꽃은 시들기는 하지만 아름다울 때가 있기도 하고 희망스러울 때가 있기도 하죠. 향기도 나고요. 벌들이 모여들기도 하고요. 인생의 그 전성기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죠? 전성기를 보내기도 해요. 우리 꽃과 같은 때를 보내요. 젊음의 패기도 있고요. 그 남성다움의 그 멋짐도 있고요. 그 여성의 아름다움을 보낼 때도 있고요. 성공을 향한 그 열정으로 그 젊은 시절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어때요? 여기 앉아 계신 인생의 선배님들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금방 지나가잖아요. 젊음도 지나가고요. 남성의 멋스러움도 지나가게 되고요. 여성의 그 아름다움도 전부 다 지나가게 됩니다. 전부 다 지나가게 됩니다. 이거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전부 다. 인생의 마디마디마다 꽃이 피는 것 같지만 이 피는 꽃들이 금방 지게 되고 금방 그 풀들은 전부 다 말라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과도 같다는 겁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 꽃과 풀 전부 다 떨어진다는 겁니다. 너무 죄송한 표현이지만 전부 다 지게 되고 그 인생은 너무나도 금방 지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웠고 지식으로 충만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인가 자신의 총명함이 전부 다 사라지고 눈빛이 흐려지고 다리에 힘이 빠지고 하는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그저 그런 세상의 관점으로만 조망해보면은 인생을 한마디로 너무 허무하다. 염세주의 철학자였던 쇼펜하우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자살을 독려를 합니다. 거의. 인생의 쾌락을 즐기고 행복하게 마음껏 자신을 위해서 살다가 금방 죽는 것이 오히려 인생의 복락과도 같고 사람은 다 사라져갈 존재들이다. 전부 다 없어져갈 존재들이라고는 이상한 이야기를 해내면서 그저 죽음을 미워하고 염세주의를 찬양했던 것이 그저 철학자가 했던 결과일 뿐이지 않습니까? 인생이 너무나도 허망한데 세상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렇게 평가할 것 같아요. 너무 허무하단 말이에요. 너무 지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불과 20년 전에 우리 아름다움은 지나가고요. 성공의 열정도 지나가고요. 이렇게 되는 것이 인생일 뿐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풀과 같은 인생, 너무나도 허무한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살다 갈 이 인생인데 그러면 우리 기독교 이 진리는, 성경은, 우리가 모시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허무한 인생에 대한 답을 줄 것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의 꼭지점으로 하여서 이 허무한 인생 속에 우리에게 진정한 해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 한 분을 소개함으로써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진리예요. 자,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자, 3장 16절 한번 한 소리를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위대한 첫 번째의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하기 위하여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좀 치환하여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성경은 심지어 요한일서 4장 1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려고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에게서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위하여 존재하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허무감만 부르다가 나를 위한 인생으로 나의 배만 채우다가 나의 욕망을 채우다가 살아갈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굉장히 중요한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우리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적당히 살아갈 존재들이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 나만을 위해서 살다가 이상한 허무가나 부르면서 내 인생에 배만 채우면서 살아갈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부르셨고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창조의 원리 속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우리 귀하신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주목하여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람답게 살기 위하여서는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굉장히 중요해요. 아주 기초적인 우리의 본질과도 같은데요. 사랑이 결핍된 사람은요,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요. 여러분, 뭐 우리 종교에 있는 분은 아니지만 그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분이 사랑에 관하여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육체의 질병은 약으로 치료할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의 절망과 두려움을 치료할 치료제는 오직 사랑밖에는 없다. 고 말할 정도로 이 사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에는 사랑이 없어서 고통스러워하고요. 사랑에 목말라하고, 그죠? 우리 인간의 그 내면 안에는 절대자를 향한 깊은 갈망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의 본질이에요. 사랑을 받기 위해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자,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죠. 그게 뭡니까? 아무리 사랑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우리끼리 나누는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반문하실 것 같아요. 아, 목사님, 그거 교회에서만 사랑 이야기 하는 거 아니고요. 그 세상에서도 다 사랑 이야기 하던데요. 그 드라마에서도 사랑 이야기라고, 가요에서도 사랑 이야기라고, 심지어 철학과 문학에서도 사랑 이야기 하던데요. 그 사랑이 뭐 기독교만의 그 독점적인 소유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맞아요. 그렇죠. 우리도 다 사랑의 이야기를 합니다만,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간의 사랑은 굉장히 불완전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사랑한다고 달려들어 본다 하더라도 갈증만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세상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요, 나중에 우리에게 허무만을 가져다 줍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이,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인생을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을 사람 없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향하여 집착하고요. 그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부족해서 남이 나를 사랑해주는 것까지 욕심을 부리는 것이 사람의 사랑에 관한 욕구인 거란 말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잊히지 않는 몇몇 성도님들이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분을 만났을 때는 그분이 한 30대 중후반 정도의 나이가 됐어요. 그분은요, 우리나라 소위 그 신림동에 있는 그 최고의 대학을 나왔어요. 무역학과인가 제 기억이 아마 그래요. 나왔습니다. 그분은 20대 학창 시절에 아주 철저한 이론적인 무신론자였었습니다. 얼마나 똑똑하고 책을 많이 읽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은 대학 시절에 하는 일이 뭐였냐면 기독교 동아리 방에 찾아 들어가서 동아리, 그 기독교인들 아니겠습니까? 그 청년들하고 막 논쟁을 해가지고 신이 없다, 인간이 없다, 성경은 잘못됐다, 이것을 막 논박으로 이기던, 그것을 즐겨하던 정말 철저한 이론적인 무신론자였었어요. 최고의 학부를 왔단 말이에요. 그분이 이제 학교를 졸업을 하고는 전공과는 다른 사법고시를 준비하게 돼요. 사법고시를. 자신이 있었죠. 워낙 똑똑했기 때문에. 사법고시 준비하게 됐는데 이 사법고시가 고약합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한다 하더라도 이 사법고시에 맞는 사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1년차 떨어져요. 2년차 떨어져요. 5년차, 6년차까지 떨어집니다. 인생의 실패를 맛본 거예요. 서울대학교의 사법고시라고 하면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으면서 자신의 인생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보기 좋게 떨어졌어요. 여기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생에서 큰 실패를 맛본 거예요. 내가 안 되는 게 있구나. 이걸 맛본 거예요. 그리고는 그는 결국 사법고시를 포기하고 한 기업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이랜드였어요. 근데 이랜드가 재밌는 게 아침마다 성경을 펴고서 묵상을 하는 시간을 가져요. 한 30분 정도를. 이랜드 다녀보신 분들 혹시 아시겠지만 성경을. 그러다가 그가 실패감으로 입사한 회사에서 성경을 읽다가 거기서 그가 논박하던 예수님을 인격으로 만나게 됩니다. 변화받게 돼요. 그리고는 변화받게 됩니다. 점점 더 그를 변화받게 돼서 자신의 집 근처에 있는 교회에 출석하게 되고 결국은 저를 만났을 때는 한 교회의 구역장 목자, 교회의 리더가 되어서 저를 만나서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되돌아보니까 자신이 사법고시에서 실패한 그 열등감과 그 실패와 그 상처를 본인은 극복하지 못할 줄 알았대요. 너무나도 큰 실패감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극복이 안 될 줄 알았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실패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실패가 자신에게 그 중요한 일이 아니었던 거가 됩니다. 그는 그 후에 제가 만났을 때 이랜드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이랜드를 퇴사를 하고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원래 판사, 검사, 변호사 되려고 준비했었는데 이제는 저 노무사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중산층 이하의 노동자들을 위해서 노무사 자격증을 따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받고 함께 기도하다가 뭐 그 형제와는 교회를 떠나오면서 헤어지게 됐는데 제가 잊히지 않는 형제 하나로 남아져 있어요.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한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요. 그 이외의 우리에게 다른 악세사리들은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이 자리에 찾아 나오신 이유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원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때요? 자, 이제 알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뭐 알겠습니다. 뭐 이론적으로도 느껴지셨던 경험을 하셨던 좀 알겠어요. 자, 그런데 저를 비롯한 누구나 다 모두가 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짙은 안개, 이 사랑이 명확지가 않아요. 높은 담,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겠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근데 문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려놓고 있는 너무나도 짙은 안개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높은 벽이 있어요. 너무나도 높은 벽, 너무나도 높은 담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한자로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놓고 있는 놈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죠? 이걸 죄. 죄는요, 누구를 정죄하기 위한 단어가 아닙니다. 죄는요, 누구를 미워하거나 뭐 도둑질을 하거나 살인을 하는 것도 죄이지만 이것은 죄의 굉장히 극히 일부분이에요. 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담, 짙은 안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든 그 모든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죄, 죄. 이 죄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가로막아 놓고 있습니다. 흔히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흔히 천륜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이 준 윤리라고 말하는 절대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즘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서 상상을 못할 짓을 합니다. 지난주에 뉴스 보셨죠? 아버지가 사업을 실패했어요. 40대 가장이. 두 아들이 고등학생이에요. 자신의 부인하고 아들들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차를 몰아가지고 물에 집어틀어져 가요. 자신만 정신이 온전해서 본인만 살아나왔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자식이 부모를 향하여서. 이게 죄의 결과예요. 그죠? 죄의 결과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가려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사랑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도록 죄라고 하는 놈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어떻게. 자, 그러면 성경이 이 죄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이야기하는가를 볼까요? 자, 로마서 6장 23절을 올려져 보시면 한번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저기 분명히 목 받고 있죠? 죄의 삭, 죄의 결과가 뭐라고요? 사망. 여기서 사망, 이 죽음을요, 다른 말로 심판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멸망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성경은 이것에 대하여 지옥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그죠? 우리에게 사망, 죽음, 멸망, 죄의 결과 그 심판이 있을 것임을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현상적으로도 알고 있죠? 인간은 누구나 다 죽음 앞에 서야만 됩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사람이 이 죽음 때문에 얼마나 작아지고 비참해지는지 몰라요. 작년 통계를 보니까 작년 한 해 전 지구에서 약 한 5,700만 명이 사망했다고 하더라고요. 5,700만 명이 무려. 우리나라 인구가 5,200만, 300만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요, 1년에, 그러니까 죽음이 인간을 쓸어담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위력은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죽음은 사람에게 공포심일 뿐만,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일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실제요, 현실이에요.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지고 무려 5,800만 명의 사람들, 그러니까 10년이면 6억이고요. 100년이 지나지 않아서 지금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거의 대부분은 전부 다 이 땅에 사라지게 될 거예요. 전부 다 땅 밑에 묻히게 될 거예요. 그죠? 이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죽음이라고 하는 죽음. 이 죽음의 위력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문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남겨놨습니다.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만한 문인은 죽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죽음을 제외하고 아무것도 내 것이라 부를 것이 없다. 너무너무 절망적이에요. 단테라고 하는 문인은요, 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책 지옥편에서 이리로 들어가는 자는 희망을 버릴지어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 그 이야기는 이리로 들어가는 자는 희망을 버릴지.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운명과도 같고요. 누구나 다 맞이, 가는 데는 진짜 순서 없습니다. 누구나 다 맞이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인간의 그 현실인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현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학이 좋아지면서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장수하게 되어지고 장수식단을 소개하기도 하고, 저도 이제 우리 선배님들께 죄송하지만 나이가 조금 이제 들어가니까 아, 밀가루 줄여야 되고 기름진 음식 줄여야 되고 장수식단은 뭐가 있고 뭐 생선을 많이 먹어야 되고 아 좋아요. 저도 이제 그렇게 관리를 합니다만, 그런데 얼마 전에 수혜전에 노화에 관한 보고서, 그러니까 노화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발표하던 중에 과학자들이 선언 하나를 발표를 했어요. 노화에 관한 선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선언의 골자가 뭐냐면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한마디로 속지 마라, 속지 마라. 그리고 그만 좀 해라, 그만 좀 해라. 절대로 노화를 막을 수 없다. 절대로 막을 수 없다. 속지 마라, 절대로 막을 수 없다. 이것이 인간의 노화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내린 결론인 거란 말이에요. 뭡니까? 죽음은 우리에게 추상적인 느낌을 줄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실제요, 현실이요,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너무나도 강력한 실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에는요, 세 가지의 죽음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죽음, 우리는 흔히 한 가지의 죽음만을 생각을 합니다. 육체적인 죽음만을 생각을 하는 세 가지의 죽음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영적인 죽음이요. 두 번째, 육체적인 죽음이요. 세 번째,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은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된 것을 뜻할 때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하고요. 이게 첫 번째 영적인 죽음이고요. 육체적인 죽음은요, 인간은 누구나 이 몸의 이 육신은 아까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적으로 죽게 돼요. 아무리 길어봐야 100년입니다. 그 기간 살다가 누구나 다 예외 없이 다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반문하세요. 아니, 그 교회는 늘 죄죄거리는데, 아, 그건 너무 기분도 나쁘고, 저는 죄 지은 게 없는데요.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는데, 나에게 죄가 어딨냐고 반문하는 그분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죄가 없다면, 안 죽으면 됩니다. 사람은 다 죽어요. 죄가 있다는 반증입니다. 죄 때문에 사람은 결국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 죽음이 아니에요. 세 번째 죽음입니다. 그게 뭐예요? 영원한 죽음이요. 몸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죽음은 죄로 인한 영원한 형벌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자,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시면, 자, 이 기록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네. 죽음은 사람에게 정해진 운명이래요. 성경도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가끔은 죽음으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라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냥 없어지면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과 기독교 진리는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은 절대로 끝이 아니고요. 그 후에는 의의 심판이든 죄의 심판이든 그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영원한 죽음은 바로 그 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죽음의 문제를 그래서 사람들이 대체로 어떻게 이해하고 반응을 하고 있느냐, 두 가지 중에 하나요. 하나는 잊고 살아가거나, 두 번째는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있거나, 죽음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 누구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단테가 아까 말했던 대로 이리로 들어가는 자는 희망을 버릴지어다라고 말했던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여기서 있는 목사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위로 올리셔서 여러분의 모든 죄의 문제를 전부 다 한 번에 도말하신 누가 되신다고요? 예수님이 되십니다. 그분이 하셨던 말씀 한 군데를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을 보시면 위대한 주님의 선언이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좀 올려줘 보실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땅에 살아냈던 그 어떤 현인들, 철학자들, 위대한 사람들, 종교의 지도자들 중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던 분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다. 오직 주님만이 자신을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성령이 임재하게 되면은 성도에게 이제 더 이상 죽음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요, 우리를 갉아먹는 존재가 아니요, 죽음을 잊고 그저 나를 위해서 사는 것만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요, 그분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이 발견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생을, 이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마지막으로 볼까요? 자, 보시면 요한복음 3장 16절 어떻게 됩니까? 그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분을 받아들이고 수납하고 믿는 자라면 누구나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두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이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은요, 자, 사진을 좀 올려줘 보실까요? 이 두 사람은요,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은 드와이트 무디라고 하는 분이고 오른쪽은 로버트 잉거솔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 사람 모두 다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것이고 저 로버트 잉거솔이라고 하는 분은 심지어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 아버지 목사님이 굉장히 신실했던 분이셨어요. 두 번째는 둘 모두 다 굉장한 입담꾼이요 연설가요 웅변가였습니다. 둘 다. 그래서 굉장히 연설과 설교를 많이 했던 분이 저 드와이트 무디, 로버트 잉거솔이라고 하는 둘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대로 둘 모두 다 1899년에 동일하게 몇 달을 차이로 사망했던 인물. 몇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제가 무디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드와이트 무디라고 했던 19세기 미국의 가장 위대한 설교자로 불렸던 인물입니다. 이 드와이트 무디는요, 미국의 매사추세츠 노스필드에서 9명의 자녀 중에 6째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 아버지였던 에드윈 무디라고 하는 분은요, 석공이셨어요. 이게 돌을 다듬는 일을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석공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가난한 집안이었습니다. 태어나기를. 근데 그마저도 아버지가 그의 나이인 4살 때 아버지는 사망하고 맙니다. 사망하고 말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아버지가 사망하면 살 길이 없었기 때문에 주로 게다가 아홉 자녀였기 때문에 엄마들은 그 자녀들을 중산층으로 전부 다 입양을 많이 보냈던 문화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엄마가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보낼 수가 없었어요. 아홉 명의 자녀들을 그때로부터 목숨을 걸고 먹이면서 이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을 그때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신앙 교육을 잘 받았어요. 하지만 너무 가난했던 그 가난은 이길 수 없었기 때문에 무디가 13살 되던 해 그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학업을 그만둬야 됐습니다. 저분은 초졸이세요. 초졸이십니다. 초졸. 초등학교 졸업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가난 때문에 17살이 되던 해 외삼촌 댁의 구두가게의 점원으로 그가 들어가게 됩니다. 점원으로 일하면서 구두 만드는 일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의 나이 17살 때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그 인근의 교회에 출석하여 교회를 다니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그가 엄청난 입담꾼이었다고. 주일학교 교사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애들 한 명, 두 명을 앉혀놓고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너무너무 맛깔나게 성경을 잘 설명하는 거예요. 애들이 두 명이었다가 다섯 명이 되고 열 명이 되고 백 명이 되고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가 그가 다녔던 교회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명성에 힘입어서 이 드와이트 무디는 간단한 신학교육을 받고 미국 전역을 비롯하여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설교가, 위대한 웅변가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끄는 데 쓰임받았던 인물이 저 드와이트 무디라고 하는 분이에요. 자, 그러면 자, 로버트 잉거솔의 인생을 소개를 해드릴까요? 자, 로버트 잉거솔은요, 그의 인상에서도 드러나듯이 굉장한 고집스러운 불가지론자였었습니다. 불가지론자가 뭐냐면 나는 내가 못 본 것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이 불가지론자들의 주장입니다. 못 본 것은 못 믿는다. 이겁니다. 그는 굉장한 웅변가요, 연설가였고 변호사였기 때문에 그는 단순한 무신론자가 아니라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과 성경과 교회를 조롱하는데 앞장섰던 인물이었습니다. 워낙에 탁월한 말씀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청중들의 집중도가 굉장히 높았고요. 특별히 젊은이들이 그의 연설에 굉장히 환호했다고 합니다. 그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했던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성경은 허위이고 우화이며 잔인하며 음란하고 거짓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붙이지 못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없다. 이 세상이 전부이다. 이 세상을 즐겨라. 라고 하는 것이 이 로버트 잉고솔의 주장이었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강연을 하던 중에 저처럼 이렇게 강대상 위에서 강연을 하던 중에 갑자기 이 위에 또 탁상식에 하나를 두어서 5분을 맞춰요. 5분. 5분. 내가 지금부터 5분 동안 하나님에게 시간을 드리겠다. 내가 5분 동안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성경을 모욕할 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거나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하나님은 실패자일 뿐이다. 라고 실제로 5분 동안 지독한 욕지거리를 섞어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을 합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보라 말이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의 연설로 인하여서 성경의 기반이 세워졌던 원래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대학교들이 전부 다 신학교를 시작했었습니다. 그의 19세의 이 설교로 인하여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열광을 하면서 하버드와 예일과 프린스턴이 급속히 세속화되어지는 결과를 얻게 돼요. 자, 그러면 두 사람의 장래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 그 사람의 마지막 부분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로버트 잉고솔, 저 사람. 1899년 7월쯤에 그가 사망을 했는데요. 같은 해에 이 로버트 잉고솔을 정말로 사랑했던 필립 브룩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브룩스 목사님이 본인의 임종을 앞에 두고 로버트 잉고솔 변호사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마지막 복음을 전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때 브룩스 목사라고 하는 분이 저 잉고솔에게 남겼던 마지막 말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제가 그것을 그대로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그를 그의 양손을 붙잡고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잉고솔 선생, 다른 사람과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특별히 따로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당신은 천국에서 다시 만나지 못할 것 같아 지금 작별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잉고솔 선생, 하나님을 믿고 새 사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이런 부탁을 했어요. 하지만 완고했던 잉고솔은 끝까지 자신의 고집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너무나도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 잉고솔은 갑자기 사망하게 됩니다. 갑자기 사망하게 돼요. 이 잉고솔의 죽음 앞에 그의 부인이 아주 절규하며 통곡하기 시작을 합니다. 심지어 남편과 헤어지기 싫다고 남편의 시신을 집안에 방치를 해뒀어요. 며칠과 몇 주를 방치하는 바람에 그때가 여름이었기 때문에 시신 썩는 냄새와 또 건강에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동네 사람들의 이 만류에도 불구하고 시신을 가정에 두면서 막 시신 썩는 냄새가 온 동네를 막 다 휘감았다는 기록이 남아져 있습니다. 가족들이 결국 말려서 장례를 치르는데 장례의 장면이 남아져 있는데 비통하고 처절하고 절규로 가득하고 죽음의 공포로 가득했던 장례였다는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가 어디로 갔을까요? 자, 그러면 반면에 같은 해에 사망했던 드와이트 무디의 장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1899년 12월 22일 새벽이었습니다. 병으로 인하여서 드와이트 무디가 지금 저렇게 얼굴이 좋아 보이시지만 깡 마른 몸으로 침대에 누워있던 중에 1899년 12월 22일 그가 갑자기 새벽에 눈을 뜹니다. 마침 아들이 옆에 있었어요. 갑자기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어르신이 갑자기 임종 직전에 눈을 뜨고 말씀하실 때 무디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눈을 뜨자마자 땅이 물러가고 하늘이 내 앞에서 열리는구나. 그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그의 아들 윌이 아버지에게 아빠, 아버지 지금 꿈꾸셨어요? 하니까 드와이트 무디가 대답을 합니다. 아들아, 아니야. 이것은 꿈이 아니야. 아름다운 광경이다. 뭐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좋구나. 이것이 만약에 죽음이라면 그것은 정말 달콤한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신다. 나는 가야 한다. 나를 붙잡지 마라. 나를 붙잡지 마라. 이게 그의 마지막 말이었었습니다. 그가 어디로 갔을까요? 사랑하는 정암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귀하신 성도 여러분, 또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지금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주목하고 계시고 그분이 주신 행복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대치될 수 없는 영원한 행복이 됩니다. 그분을 붙들고 승리하게 되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